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부분이 몇몇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나오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4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면 아, 예수님이 뭔가 불을 땅에 이렇게 휙 던지시나 보다라고 우리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새번역이 훨씬 생동감이 있습니다. 새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훨씬 생동감 있죠. 불을 던진다 보다는 불을 지르다. 예수님이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세상에다 막 불을, 방화를 하셨나? 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특히 그 불이, 아, 뭔가 은유적인 표현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는데 그럼 이 불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과 우리가 이해하는 그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텍스트를 놓고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하셨을 때는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입 밖에 내셨을 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화평하게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라고 하실 때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뭐랄까요? 인상과 충격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은유 혹은 비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생각들이 뒤집어지는, 전복되는 경험을 일으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은유, 이 비유를 가지고 이것은 말이죠. 하나하나 설명하고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농담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제가 농담을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서 아, 이 농담이 원래 무슨 의미냐면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웃을까요? 농담으로서의 이미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유는 비유를 듣는 그 순간에 뭔가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기존에 생각하던 것이 깨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일으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과 2000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있고 또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다고 하는 문화와 역사적인 이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것만으로는 아마 제자들이 느꼈을 것 같은 그런 충격, 그런 반전은 우리에게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유의 원래 기능을 얼마나 살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시고 제자들의 반응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입장 바꾼다는 것이 영어로 신발을 바꿔 신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먼저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내가 불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불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발을 신고 한번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해석에 있어서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좁히고 구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느낌적으로 느끼는 것은 있지만 예수님의 신발을 한번 신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지셨을 때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하셨죠. 의식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해야 하실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어떤 미션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지르러 왔다 하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볼 때에 이 불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선포와 연결될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종말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끝이 있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는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 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심판이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죄인들이 있는 이 세상을 불로 다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인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불로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이 유황불이 돼서 세상을 태우는 그런 심판인가 하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이런 미션을 어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일단은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바로 앞에 있는 11장 49절에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50절에 보시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세상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떤 선지자들이 죽임당하고 괴롭힘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에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받을 세례가 무엇일까요? 이 받을 세례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둘이 와서 누군지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주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우리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실 잔,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은 이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가 명확해지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잔,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를 생각하면 내가 답답하다. 이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세번역으로 보면 더 뜻이 명확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불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지자들과의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소선지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등장하는 말이 여호와의 날이죠. 그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심판을 어떻게 임했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오르는 것을 통해서 이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예루살렘 성에 떨어져서 성전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죄악이 많은 이 죄인들의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임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대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발을 신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 던지는 이 불, 이 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고난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십자가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그래서 분쟁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힘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힘으로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우리가 지금 보면 역사적으로 뭐라고 그 시기를 읽었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사실 거짓된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이 힘으로 내리누르는 그 밑에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겉으로는 누구도 반항하지 못하고 누구도 대들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짓된 평화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화평 말고 그럴 거라면 나는 차라리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불을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례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은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아랍이 서로 연합을 해서 자신들을 계속 괴롭히는 이 아람 왕을 공격하려고 서로 의기가 투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아합 왕에게 이제 아람 왕을 무찌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자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이 남유다 왕이 물어봅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 계획하고 있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집합시켰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다 모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400명쯤 모였습니다. 꽤 많은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물어봤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뭔가 찜찜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가 찜찜했는지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가 다 모인 겁니까? 했더니 아하방이 할 수 없이 실토를 하죠. 한 명이 남았는데 이 선지자는 맨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해서 내가 안 부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야에 대해서 항상 나한테 불길한 예언만 해서 내가 이 사람 예언은 듣질 않습니다 했는데 여호사밧 왕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미가야를 데려옵니다. 미가야가 와서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처음에는 약간 그 비웃듯이 아유, 나가십시오. 전쟁 나가십시오. 당연히 이기겠죠.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 티가 나서 제대로 말하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간 거기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에게 이 거짓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진실된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실 거다. 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듣고 있는 이 선지자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거짓 영어로 통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 400명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서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그 이야기가 이 열왕기 상 22장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00명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왕이 듣기 좋은 말이죠. 앞으로 지금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될 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군사의 수장인 왕에게 이길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야 힘이 나고 사기가 올라가서 질 전쟁도 이길 텐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질 겁니다. 흩어질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이 미가야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거짓 화평을 깨뜨리고 결과로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분쟁, 이것이 이 구약 성경에 좋은 신뢰로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된 우리 안에 그냥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 뭐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같이 다 모두에게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족의 사례가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합니다. 52절, 53절에 보면 어떤 한 집에서 분쟁을 하는데 이 집에 가족이 다섯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명백합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시집까지 하는 딸이 있고 장가든 아들이 있고 당연히 아들의 부인,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구가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분쟁을 가만히 보면 형제끼리, 시누이끼리,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딸과 며느리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와 체제 안에서 이 부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녀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집은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진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회가 말해주는 제도와 체제와 질서 안에서 어떤 참되지 못한 것으로 가려져 있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분쟁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로마의 체제 안에 팍스 로마나가 있어서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여지없이 그 팍스 로마나를 깨버리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된 화평을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하나님의 진리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가까움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발을 신고 보면 이런 이야기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중에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또 예수님의 이 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번에 한번 누가의 신발을 신고 이 말씀을 한번 보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는 걸 아시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처음부터까지 쭉 흐르는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불을 던져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의 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을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특히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장 16절에 외우기 쉽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내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내가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 1장 5절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 세례, 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임하는 세례, 누가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성령 세례, 이 불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던져서 불을 지르는데 그 불이 제자들에게 활활 타올라서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4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너희들에게 이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른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가의 오순절의 성령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불,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거짓된 평화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 당시에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누가가 초대교회 교인들,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기록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별명 같은 겁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하면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겁니다. 위아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람들. 바로 이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왜 이 사람들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황제는 신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세계는 그 세계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신이고 로마의 소유가 된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냐면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죠. 이 세상의 기존 질서와 체계가 다 어지럽혀집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집 안에, 가정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의 체계와 질서, 또 더 크게 보면 민족 안에서, 나라 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의 이 체계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축소해서 우리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가족들과 자꾸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나고 근데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괜찮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좁은 의미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누가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제자 공동체의 관점을 봤다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불로 우리가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이 바라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가치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해주는 세상의 가치가 있죠. 돈이 중요하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돈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도 명예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명예로운 이 이름을 남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 세상을 살면서 뭔가 펼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작은 자리에 있으면 작은 영향력밖에 없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기독교인들이 더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성공하면 그 영역을 펼치면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말해주는 가치,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성경이 하나님이 귀중하다고 여기시는 이 가치의 충돌,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죠. 왜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도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이 왔을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이 심판이죠.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해내는 게 심판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거짓된 가치가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것이 진리인지 판명나는 그 판명나는 것이 심판이라고 또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로. 그럼 가라지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로 형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된 가치를 붙잡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는 징벌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믿으며 살았던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믿고 살았던 이 가치가 이것이 정말 진리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곧 그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심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가를 가르는 기준을 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수능은 아니고 학력고사인데 학력고사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 날짜가 점점점 다가올수록 막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요즘 같지 않게 저희는 그 시험 한 번에 다 결판이 납니다. 대학 가는 게. 근데 그날을 앞두고 막 있으면 점점 그날이 다가오면 제 마음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아, 그 시험 날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수능 날이 오기 전에 세상에 종말이 오면 좋겠다. 어쨌든 그겁니다. 어떤 중요한 날이 다가오면 중요한 날이 점점점 다가오면 그것이 그 중요성이 점점점 커지면 그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점 사소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커지게 다가온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점점 중요하고 커질수록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 점점 사소해집니다.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안 되지만 돈 버는 것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 세상에서 내 이름 날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의 가치를 더 두는 사람은 이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가치는 점점 사소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가 어지럽혀질 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분쟁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말씀 중에 예수님의 의를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의 핵심적인 말씀이 그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면 그 가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참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한마디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불로 우리가 불타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불붙어서 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고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세상이 깨닫게 되는, 세상의 빛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비전을 놓고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불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